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오늘 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은 가운데 대형 퍼레이드가 열리는 동부 뉴욕시에는 테러 위협에 따른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지난주 자신들이 발행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뉴욕의 퍼레이드 행사는 훌륭한 표적이라며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데 차량을 이용할 것을 독자들에게 권했습니다. ISIL은 앞서 지난 7월 14일 바스티유의 날에 프랑스 니스 기념행사장에 모인 군중을 향해 대형 트럭을 돌진하는 테러로 80여 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ISIL의 이번 위협은 신뢰할 만한 위협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뉴욕 경찰은 만일에 대비해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맨해튼 4km 구간에 3천여 명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부터 퍼레이드 구간 교차로와 주요 지점에 모래로 채운 80여 대의 위생 트럭을 배치하고 철제 장애물들을 설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교육부 장관의 자선사업가이자 차터스쿨 옹호자인 베시 디보스 씨를 지명했습니다. 미국의 차터스쿨은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교사와 부모, 지역단체 등이 설립한 학교를 말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성명에서 베시 디보스 지명자는 명철하고 열정적인 교육 옹호자라며 그의 지도력 아래 미국 교육 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보스 지명자는 억만장자 자선사업가로 어린이를 위한 미국 연방이라는 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중국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나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경제개혁과 개방을 목표로 양자와 다자 간 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RCEP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PP는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 RCEP는 미국을 배제한 채 중국이 진행하는 무역협정입니다. RCEP에는 호주와 인도 등 10여 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동부 장시성의 한 공사장에서 오늘 건축 작업용 구조물이 붕괴돼 적어도 40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사고는 펑청시에서 건립 중이던 공장 냉각탑이 쓰러지면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관리는 이 사고로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사망자가 적어도 4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많은 사람들이 붕괴된 잔해에 매몰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텔레비전 영상과 사진에는 철제 파이프와 나무 널빤지가 대형 콘크리트 냉각탑 바닥에 널려있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군이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시리아에 파병된 자국군 병사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군은 성명에서 이번 공격이 오늘 새벽에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터키와 시리아 정부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터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는 시리아 반군들을 지원하고 시리아 내 쿠르드족의 영토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시리아 북부 지역에 지상군을 파병했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소말리아 해적들을 겨냥한 해양 방어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나토의 작전에 참여한 덴마크 공군은 오늘 인도양 상공에 대한 마지막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덴마크 공군 사령관은 그러나 나토가 언제든 소말리아 유역이나 대서양을 상대로 해적 소탕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뿔 인근 해상에서는 해적들로 인해 7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 외에 천여 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BOA 뉴스 투데이 이 시간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칠면조 요리를 들면서 조상들께 감사를 표하는 한민족의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뉴스 투데이 일부 오늘도 주요 한반도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나라가 어렵지만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고 국가안보에 매진하라고 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오직 적만 바라보고 묵묵히 우리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미국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군사 위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캄보디아 전범재판소의 유엔 사무총장 특사는 1970년대 양민 대학살 관련자에게 중형이 내려지자 이는 북한을 비롯해 인권을 유린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5 내지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현재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며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고 국가안보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24일 서울 국방부에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하반기 전군 지휘관 회의를 해마다 12월 하순에 개최해왔는데 이보다 20여일 앞당긴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현재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안보 지킴이로서 군의 역할을 주시하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에 따라 군은 묵묵히 소임을 다해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오직 적만 바라보고 묵묵히 우리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절대 불변의 사명입니다.
한 장관은 지금 한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점차 현실화, 고도화, 가속화하고 있고 국면 전환을 위해 언제든지 전략적, 작전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상황 진단에 따라 만약 적이 도발할 경우 전 장병은 일관된 원칙에 따라 단호히 응징함으로써 도발은 곧 자멸임을 적에게 각인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행정부 교체와 관련해 한 장관은 미국의 대외 전략에 변화가 예상되고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의 유동성이 증대했다며 이에 대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시찰로 이 해역에서 도발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지휘관의 행동의 자유며 이를 토대로 선조치 후 보고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군이 처한 안보 상황과 주요 국방정책의 핵심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야전부대의 관심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의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나라는 물론 미국과의 3자협력까지 강화해 북한의 군사 위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다는 보도를 환영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협정을 통해 영내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인 두 나라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는데 양자협력은 물론 미국과의 3자협력 역시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들인 두 나라가 이 협정을 통해 정보 공유를 늘리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적절한 보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북 억지 태세를 향상시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금지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방어 역량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번 협정을 중요하고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2014년 말 체결한 미한일 3국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거쳐서 공유했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반도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주요 이유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국 외교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미한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대북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우선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새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한반도와 대북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기 위한 전방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은 고위급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요 의제들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과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은 지금부터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짜여지기 전에 빨리 뭐 특사단이 가든지.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입장을 정확히 차기 미국 신정부에다가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든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레드라인은 뭐고 이런 것들을 미국 측에 정확히 인풋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고위회담이라든지 빨리 있어야 되겠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될 다양한 대북 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북한 문제의 정책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데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사실상 백지 상태인 만큼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정책의 원칙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얼마나 서로 잘 정책이 조율이 되느냐 달린 거죠. 공동의 그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잘 조율이 되는 게 중요하죠. 조율이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펌하고 분명한 사람들이니까 뭐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미한 동맹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비롯한 다양한 안건에 대한 협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비롯해 미한 동맹에서 한국에게 더 많은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관철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약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2조 원으로 한국은 이 가운데 5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미한 FTA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실패한 협정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대거 없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내년에 FTA 문제에 이어 오는 2018년 방위비 분담 문제를 비롯한 미한 동맹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7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한 아산정책연구원 최강포 원장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데 가장 급한 것 역시 통상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까지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 부분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한 압박은 좀 있을 것 같다. 2017년 사이에. 그럼 2018년에 우리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든가 방위 분담 문제 등등 한미동맹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정부와 같이 가야 되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되 한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최대한 실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입니다.
한미동맹은 유지가 되고 계속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갈 수 있는데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위분담 문제는 우리가 올리는 대신에 다른 걸 받아내면 되죠. 예를 들어서 핵 재처리 시설. 우리 그거 지금 아주 심각하게 필요한 거니까 그런 거 우리 대신 우리 하도록 하자라든지 이제 그런 식의 좀 주고받기 식으로 해갖고 지혜롭게 선제적으로 잘할 필요가 있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중 관계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황지환 교수입니다.
트럼프는 그거보다는 훨씬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관심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게 뭐 TPP를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의 그 무역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될 텐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더 중국과의 관계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역 마찰 등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를 자국의 사활적 이해관계에서 제외시킬 경우 미국의 관여를 전제로 대응 전략을 펴온 한국이 심각한 안보 공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비선실세 파문으로 인한 한국의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새 행정부와의 정책 조율과 협력은 피상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경우 외교안보 라인의 인선과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결정 권한의 분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인선 과정을 지켜보며 차분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수뇌부는 캄보디아 양민 대학살 주범 두 명에게 내린 종신형 재판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유엔 사무총장 특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전범재판소에 파견된 데이비드 셰퍼 유엔 사무총장 특사는 23일 재판소가 1970년대 양민대학살의 핵심 전범 두 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자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셰퍼 특사는 이번 재판 결과는 인권을 유린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특히 북한 수뇌부는 오늘 이곳 재판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캄보디아 전범재판소는 이날 1970년대 양민대학살 킬링필드의 핵심 주범인 누온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산판 전 국가주석에게 반인도적 범죄 혐의 등으로 종신형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쿠메르 루즈 정권이 1975년에서 79년 사이 전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70만 명 이상의 양민 학살을 주도했었습니다. 셰퍼 유엔 사무총장 특사가 이번 판결을 북한과 연관 지은 건 북한 수뇌부의 반인도적 범죄를 멈추라는 공개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앞서 지난 15일 인권유린을 주도하는 북한 수뇌부를 국제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12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독립재판소를 세워야 한다고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인으로서 캄보디아 전범재판소 재판관이었던 정창호 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은 VOA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재판 절차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떤 개별 국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다룰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에 입각한 국제재판 절차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일단 국제사회에 전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호 재판관의 후임인 백강진 현 캄보디아 전범재판소 재판관은 지난달 한국연합뉴스에 남북 통일 후 북한 전범재판소가 세워진다면 캄보디아 재판소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백 재판관은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비가입국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회부를 하기 힘들다며 캄보디아와 같은 독립재판소 설립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셰퍼 유엔 사무총장 특사는 이날 국제재판은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진전 중에 있다며 북한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의 정권들을 압박했습니다.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전범재판소는 지난 2006년에 세워졌고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 정권은 1975년에 정권을 잡은 뒤 공산주의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겠다며 반대파들을 무차별 숙청하고 학살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은 대부분 굶주림과 고문, 200곳에 달하는 강제 수용소에서 여러 질병 등으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전범재판소가 내전 등으로 늦게 설립돼 폴포트 등 많은 핵심 관련자들이 이미 사망했거나 건강 악화로 기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수용소에서는 시설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22일 북한의 15호 요덕관리소와 25 청진관리소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과 8월에 입수한 위성사진을 이용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2014년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두 관리소가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5 청진관리소의 경우 지난 8월 위성사진에서 경비초소가 6개 신설돼 41개에서 47개로 늘었고 3개 도로가 광산지역까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리소 내 화장터로 알려진 시설에 지붕이 개량됐다며 이 모든 것들은 25 청진관리소가 여전히 수감시설로 이용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5호 요덕관리소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8월 사이 관리소 전역에서 농업활동이 두드러진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건물과 경비초소, 울타리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15호 관리소가 여전히 구금시설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들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압박과 사회 통제를 위한 대규모 기관시설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 미카 파프로 분석관은 두 관리소의 위성사진들은 북한의 관리소들이 구금과 강제노동에 이용되고 있다는 앞선 조사 결과들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2월에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는 4개 정치범 수용소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미국과 추종 세력의 적대시 책동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거세지는 인권공세에 대응해 앞으로 북한이 선전전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조선인권연구협회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지 8일 만인 23일 공개 질문장을 발표하고 유엔이 천만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권연구협회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뉴욕에서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강압 채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북한이 1992년 인권연구사업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탈북민을 보호하는 국제사회의 활동을 비난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2014년엔 북한의 인권보호 증진 노력을 알리는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공개 질문장에서 유엔이 공정한 국제기구로 존재하려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북한 적대시 책동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유엔 기구의 그 어느 성원이든 북한을 찾아와 참다운 인권 실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혀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 측에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듯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유엔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던 날 북한 당국자들이 뉴욕 현지에서 반박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상반돼 진정성에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김영호 북한 외무성 과장은 토머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번 방북 요청이 있었으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법대 교수로서의 방문은 환영하지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는 영원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한 거는 글쎄요 뭐 그 진정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도 그전에 로버트 킹이나 마르주키 다르소나한테 계속 방북 희망을 했는데 받아들여진 적이 또 없잖아요. 그 이번에도 뭐 조평통이나 외무성이 한 게 아니고 또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이렇게 발표한 거 보면은 그냥 선전에 불과한 게 아닌가. 지금 단계로서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와 함께 이번 공개 질문장에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 내 인권유린의 책임과 관련해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의미하는 리더십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데 대해 특유의 최고 존엄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향후 국제사회에 김 위원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게 되면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한층 커질 것이라며 북한의 선전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올해까지 1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해까지 없었던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국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와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표현도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창구인 뉴욕 채널의 북한 측 외교 당국자가 다음 달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인사는 과거 뉴욕에 주재하면서 미북 간 문화 교류를 여러 차례 성사시킨 인물입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장일훈 차석 대사가 다음 달 평양으로 귀환한다고 미국의 한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2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장 차석 대사가 빠르면 2주일 안에 뉴욕을 떠날 예정이라며 후임인 북한 외무성의 박성일 미주국 부국장이 다음 달 신임 차석 대사로 부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장일훈 차석 대사는 지난 2013년 7월 한성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의 후임으로 부임해 뉴욕 채널 업무를 관장해 왔으며 파견 3년째인 지난 가을부터 교체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장 차석 대사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권정근 참사와 함께 그동안 뉴욕 채널의 미국 쪽 담당인 국무부의 클리포드 하트 육자회담 특사, 로버트 랩슨 한국과장, 시드니 사일러 육자회담 특사, 그리고 마크 램버트 한국과장 등을 차례로 상대하며 미북 간 연락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영국, 독일, 스위스,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스티븐 보지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 그리고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대표 등 미국 전직 관리들과 수차례 접촉하면서 이른바 반관반민회담에 북한 측 대표로 참석해왔습니다. 장 차석 대사는 특히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크게 부각된 지난 2014년 10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인권 압박에 극도로 불쾌한 심경을 거듭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치범 자체란 말도 모르고 정치범 수용소는 그러니까 있을 필요도 없고 없다. 아야 완전 조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캐티거리컬리 토털리 리젝트 했는데 이제 와서는 자꾸 이거 뭐 우리 수뇌부 걸고 저는데는 우리 진짜 참기 힘듭니다 이거.
장 차석 대사의 후임으로 부임하는 박성일 북한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은 과거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박기련 대사와 신선호 대사 시절 참사로 뉴욕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박 부국장은 지난 2월 방북한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평양공항으로 마중 나오면서 드물게 외신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예, 예, 예. 정정합니다.
박 부국장은 특히 뉴욕에 주재할 당시 미북 간 문화교류의 북한 측 실무자로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공연이 두 차례 성사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2008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과 2011년 북한의 조선 태권도 시범단을 미국에 초청했던 정우진 미국 태권도 타임스 잡지 발행인은 23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박 부국장이 당시 미북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시범단 비자 승인 문제며 미국 도시 이동 문제, 북한 선수들 경호 문제 워낙 장애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박성일 참사가 북한 쪽 실무자로 미 국무부와 미국 태권도 사범 사이에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죠.
앞서 지난 7월 뉴욕 채널 차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북한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담당자를 파견하면서 앞으로 이 창구를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3억 1천만여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남한의 5배가 넘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북한 내 자연재해로 총 3억 1,140만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재난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총 16건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홍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태풍 5건, 가뭄 2건이었습니다. 재난역학연구소는 이 가운데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장 컸다며 특히 지난 2007년 3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 10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533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남한에서 자연재해로 281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겁니다. 재난역학연구소의 빌로 우리지나 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0년간 북한과 남한에서 발생한 총 자연재해 수는 비슷했지만 사망자 수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So if you compare the two countrie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for the same time period, 2007
2007년에서 2016년 사이 북한은 총 16차례, 남한은 총 17차례로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비슷했지만 사망자와 피해자 수는 북한이 훨씬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남한이 12억 달러 이상으로 북한보다 훨씬 컸다고 리지나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재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2007년 홍수 때로 총 610명이 사망했습니다. 재난역학연구소는 또 올해 함경북도 홍수로 총 53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총 138명이 목숨을 잃고 400여 명이 실종됐지만 실종자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산한 겁니다. 연구소는 올해 함경북도 홍수로 60만여 명이 피해를 입고 4만여 명이 집을 잃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지난 2012년에는 홍수로 총 147명, 2011년에는 태풍과 홍수로 총 74명이 숨졌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매년 자연재해 피해가 되풀이되는 가장 큰 이유로 황폐해진 자연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보험총국 간부 출신으로 지난 2003년 탈북한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원입니다.
이제 많은 야산들, 산들이 붉은숭이가 됐어요, 현재.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은 그게 이제 쓸려 내려오면서 산사태, 그리고 물난리가 많이 나고 있는 거죠.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홍수 방지와 관련된 사회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도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댐을 몇 군데 만들어서 물을 모아놓고 그걸 또 분산해서 이렇게 물을 빼고 이런 뭔가 그 홍수 조절 장치나 극복을 위한 대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속수무책이고.
북한은 또 기상예보 능력이 부족해 가뭄과 홍수 같은 재해에 미리 대비하기 어려운 것도 피해가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출원된 특허는 29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발명자에게 이익을 독점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특허 제도에 북한이 출원한 특허는 지난 1년 동안 23건이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23일 발표한 2016 세계 지적재산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출원한 특허는 23건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북한의 특허 가운데 국제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출원한 특허는 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란 법에 의해 발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특허권이 있는 발명자는 일정 기간 동안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970년 체결된 국제특허협력조약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관리하는 국제특허법조약으로 이 조약에 따라 특허를 출원하면 전 세계 조약 체결국 151개국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출원한 특허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에서 출원된 특허는 약 29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7.8% 증가한 겁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00만 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기록하면서 2011년부터 5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52만 건과 45만 건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24만 건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에 사는 류미영 북한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의 차남인 최모 씨의 방북 신청을 지난 19일에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개인의 방북 신청을 받아들인 건 올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차남이 방북을 신청해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류미영 위원장은 지난 1976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남편 최덕신과 함께 1986년 월북해 북한 영주권을 취득했고 2000년 제1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때 북측 단장으로 서울을 찾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류 위원장이 어제 95세를 일기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VOA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의 명암과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특집을 다섯 차례로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 중도 포기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서강대를 나와 영국 정부 장학금으로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석사과정까지 밟은 이성주 씨는 지난 2002년 16살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입니다. 이 씨는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거쳐 사회에 첫 발을 디딘 뒤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멸시로 아르바이트 일자리조차 잡지 못한 채 정체성의 혼란을 심하게 겪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 사람들을 우리 형제, 우리 친척, 우리 뭐 동포라고 하는데 결국 내가 북한에서 왔는데 나를 미국인 노동자 또는 그 이하로 취급을 하는구나. 그럼 나는 누구이지? 내가 북한 사람인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인가? 아니면 남한 사람인가?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닥쳤던 거죠.
이 씨는 북한에 고향을 둔 한국인이라는 나름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꼬박 2년이 걸렸고 그때서야 비로소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통일부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고학년일수록 학업 중단율이 높아 남한의 일반 청소년보다 최대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 중도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정체성 혼란으로 꼽힙니다. 지난 2002년 한국에 들어와 현재 북한개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탈북민 김병욱 소장은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두 명 있는데 이들의 청소년 시절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난 우리 같은 건 뭐 여기서 전교 부회장밖에 몰랐지. 근데 어느 날 보면 일기장 보니까 애들 무슨 뭐 무장공지 빨갱이 하면 애들한테 놀림 받았고 쌈도 하고 그런 걸 제가 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같은 공부 잘하고 회장까지 하고 뭐 리더십에서 뭔 얘기인 줄 알았는데 탈북자라는 걸 지금 겪게 되죠. 그런 건 예외 없어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한학교 여명의 조명숙 교감은 탈북 청소년들이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시험 위주의 그리고 억압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또래들의 화풀이 대상이 돼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심리적 상처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고교 재학 중에 일반 학교를 다니다 탈북 청소년만을 위한 대안학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조 교감은 탈북 청소년들은 교과 공부 이전에 심리적인 문제들을 풀어줘야 하지만 이들의 사정을 잘 아는 전문 상담 교사가 없는 일반 학교에서 이를 감당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학교가 탈북 청소년 교육으로 특화된 민간 단체들과 위탁이나 방과 후 교육 방식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학교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사실은 이거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전문기관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지원이 되게 약하죠. 그래서 거의 지원이 한 10% 한다면 저희가 90%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죠.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탈북 청소년들은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나 한국 정부로부터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비보호 탈북 청소년입니다. 한국교육부는 중국에서 출생해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탈북민 자녀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모두 1,2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보다 조금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중 국경 통제가 강화돼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수가 줄어든 반면 이미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인 남편의 아이를 낳은 뒤 한국으로 들어와 나중에 중국에 두고 온 자녀들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아진 때문입니다. 조명숙 교감은 여명학교의 경우 초중고교 과정에 다니는 110명 가운데 30명 정도가 비보호 탈북 청소년이지만 중학교 과정은 20명 가운데 15명,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은 5명 모두가 비보호 탈북 청소년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년이 낮을수록 비보호 탈북 청소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설명입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학교 우리들 학교의 윤동주 교장입니다.
중국에 태어나서 저소년들이 이제 다니는 학교에 좀 지나간 경우 같은 우리말을 좀 익힌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한쪽 학교를 다니거나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을 뭐 전혀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죠.
학교 현장에선 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칠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이중언어 강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명숙 교감은 여명학교의 경우 올해는 통일부에서 강사를 지원해 주었지만 내년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며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국민 언어 강사들이 다문화인 경우에는 있잖아요. 이중 언어 강사들이.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탈북민의 자녀들 중에서도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좀 제도적으로 그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비보호 탈북 청소년들은 이처럼 학업에 더 불리한 조건인데다 대학 진학에서 북한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이 받는 특별 전형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한국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탈북민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비보호 탈북 청소년으로선 이겨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쟁이라며 이들의 좌절은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로 젊은 신세대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분위기가 구체적인 시기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빠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다음 달 9일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인다는 야당 대표의 발언이 나와서 탄핵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기 국회 안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9일이 될 것이라는 보도군요.
네네. 그 정기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 다음 달 9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원의 수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을 넘기기 위한 찬성표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의 수가 172명이고요. 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28명의 의원을 확보하면 된다는 계산인데 어제 대권 출마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40여 명의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 발의는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그래서 예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이탈표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분야가 있네요.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 스타들의 공연과 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한국 드라마에 환호하던 분위기, 또 한국 가수의 공연, 한국 연예인이 등장했던 광고들이 중국에서 싹 사라지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에는 한국 연예인들의 대형 공연이 한 건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드라마에 출연했던 한 한국 배우의 하차설로 시작됐던 금한영 분위기가 최근 중국 문학의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두 나라 외교부의 입장 발표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两国之间的人文交流是需要有民意基础的。中方坚决反对美国在韩国部署萨德。
우리 정부는 문화 등 인문 분야 교류 협력은 양국 국민 간 상호 우호와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의 기초로서 어떠한 외생적 상황에서도 굳건히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도 양국의 문화 교류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국 외교부에서는 사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네.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21일자 브리핑과 한국 외교부의 22일자 공식 브리핑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의 광수항 대변인은 금한영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민간 정서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설명을 했고요. 중국은 사드를 반대한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한국 대중문화 스타들을 밀어내는 이 중국 문학의 전반의 분위기에 무관치 않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접한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 배우와 가수들의 출연에 환호했던 분위기와 달리 지금 중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사라지거나 있기는 하지만 모자이크 처리된 채 방송되고 있는 한국 출연진들의 모습으로 이 중국에서 불고 있는 금한영, 한한영의 상황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국 정부의 한글 전용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이 나왔네요.
네네. 한글뿐 아니라 한자도 고유의 한국어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어기본법의 위헌상을 심사해달라고 했던 헌법 소원에 대해서 한국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계속되어 왔던 한글 전용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이 그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만 써야 한다,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서 써야 한다는 양측의 주장을 법의 심판위에 올려쳤던 것이군요.
네네. 그 지난 2012년 10월에 한자 교육을 중시하는 단체와 국어학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2005년에 제정됐던 국어기본법을 헌법재판소에 올려놨던 겁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합헌 결정이 나온 겁니다.
국어기본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한국의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또 학교의 교과서도 이에 맞춰서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과서와 공문서에는 한자 혼용을 금지한 것이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 수업을 학교 재량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한글이 한국 고유의 문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요. 이 오랜 한자 문화권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자의 중요성도 늘 강조를 해오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헌법 소원을 낸 측에서 주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국말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돼 있는데 한자어를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범위를 한글로만 해서는 안 되고 한자도 한국어 글자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었는데요. 또 한 가지는 국가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들어서 국어 기본법은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 한국 고유의 글자인 한글 전용 정책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조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공문서는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 전문 용어나 신조어의 경우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변기할 수 있어서 의미 전달력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자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명시한 겁니다. 한글 전문가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알 권리를 보호하는 언어 인권 정신이 뿌리 내렸다고 시사했는데요. 이제 한자 시대를 끝나서 한국은 한글 시대로 완벽하게 옮아왔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네. 자, 한글 전용에 관한 기사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월 넷째 목요일은 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북미주에 이주해온 초기 영국인들은 새로운 땅에서 처음으로 거둔 수확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행사를 가짐으로써 추수감사절을 시작했습니다. 가을철 들어 수확에 감사를 표시하는 행사는 베트남의 투릉투 축제, 가나의 연례 얌 축제인 호모, 한국의 추석 등 여러 나라, 여러 문화에도 존재합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의 특징은 칠면조 요리를 해놓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드는 만찬입니다. 시가 행진을 벌이고 텔레비전 중계로 미식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미국 추수감사절의 특징이 됐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함께 추수감사절은 종교, 정치, 민족을 떠나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즐기는 진정한 미국의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또한 한 해를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해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식민지 시대나 지금이나 미국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낙천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한 가운데 미국인들은 과거처럼 오늘도 삶을 유지하도록 복을 내려준 데 대한 감사와 자유로운 땅에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기대로 또 한 해의 추수감사절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